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벌써 올해의 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한 주간 신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실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남준 시인의 따뜻한 얼음이라는 시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옷을 껴입듯 한 겹 또 한 겹, 추위가 깊어질수록 얼음의 두께가 깊어지는 것은 버들치며 송사리 품 안에 숨쉬는 것들을 따뜻하게 키우고 싶기 때문이다. 철모르는 돌팔매로부터 겁많은 물고기들을 두는 동그란 것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얼음이 맑고 반짝이는 것은 그 아래 작고 여린 것들이 푸른 빛을 잃지 않고 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겨울 멋진 것, 그래도 견딜만한 것은 제 몸의 온기란 온기, 세상에 다 전하고 스스로 차디찬 알몸의 몸이 되어 버린 얼음이 있기 때문이다. 쫓기고 내몰린 것들을 껴안고 눈물 지어본 이들은 알 것이다. 햇살 아래 녹아내린 얼음의 투명한 눈물 자위를 아, 몸을 다 바쳐 피워내는 사랑이라니, 그 빛나는 것이라니.
네, 신자 여러분, 삶이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차가운 현실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지만 결국 얼음도 따스한 햇살 아래 녹아 흐르듯이 우리 삶의 무게도 우리의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부드러워질 것이며 살만하지 않을까요? 얼음이 품고 있는 온기는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봄을 준비하는 힘이 되듯이 지금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삶이, 마음이 따뜻한 온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하여 얼어붙은 삶의 환경이 여러분의 힘든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 흐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에 달려온 두 자매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리 자매님, 수인 자매님. 한 주간 강건하셨죠? 조금 전에 따뜻한 시를 낭독해 주신 우리 수인 자매님. 이제 금방 더운 여름이 올 것만 같은데요. 혹시 자매님만의 특별한 더위를 이기는 건강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더울 때는 시원하거나 선선한 곳으로 가고요.
네.
추울 때는 더운 곳으로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네.
집에서 집거할 경우는 집을 일단 시원하게 하고 바다의 파도 소리나 자연의 휴양림 같은 나무들이 스치는 소리, 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청각적으로 시원함을 부과할 수 있는 음향의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여름철 전자제품의 덕을 또 많이 보기도 하고,
네.
시원한 음료로 심신의 안정을 주고 마음의 평화로움을 선사하면서 나름 현명하게 여름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여쭤본 건 우리 수인 자매님이 또 이 시기에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거든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인 자매님의 고백 속에 아 소리로 여름을 이겨내는구나. 다시 한번 저 몰랐거든요. 네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리 자매님은 5월이고 이제 6월 되면 또 방학 준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어떠한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학생에게는 방학이 천국일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방학에 되게 할 게 너무 많은데
네네.
일단 대학원 입학 준비하고
네.
영어 공부하고
네.
또 학업 기획서나 이런 걸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바쁜 방학을 보낼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역시 학생다운 예 답변이었습니다. 네, 꼭 예 대학원 입학하는 거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나눠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도 곧 다가오는 6월과 7월 그리고 무더운 여름을 준비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모 어른이라는 착각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지난 시간에 나눈 것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부부의 일상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비교 평가에 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비교 평가는 정서적으로 분리와 독립이 되지 않는 남편 또는 아내가 배우자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무의식적인 충동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방식인 투사를 사용하여 자신이 평소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안을 얻으며 익숙하다고 느꼈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찾음으로써 상대를 비교 평가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결혼 전 자신의 어머니와 가지고 있었던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어머니에게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비교 평가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거부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자매님이 아주 잘 기억하시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부부의 비교 평가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강할수록 아내에게 자신의 애착 대상인 자신의 어머니를 투사하면서 일어나는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이처럼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와 애착관계가 강해서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투사하면서 비교평가를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은 더욱더 정서적인 독립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애착이 강한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편은 결혼을 했어도 여전히 과거의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기에 현재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꾸려 독립했으면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자녀에게는 아버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남편과 사는 아내는 심리적인 고충이나 어려움이 큽니다. 남편과의 정서적 친밀감을 깊게 하려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찾고 아내는 마치 큰아들을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남편과 아내는 갈등이 생기고 아내는 자녀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멀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질수록 자녀와의 애착관계가 더 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엄마와의 강한 애착으로 지난 시간에 나눈 삼각관계에서 대리자, 희생자의 가정 안에서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는 자라면서 나이에 맞게 분리와 독립이 되어야 하는데 엄마나 아빠에게 원치 않은 관계로 결속되어 있다 보면요, 자녀는 독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투사하는 남편의 심리가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와 관계, 더 나아가서 자녀의 정서적 독립까지도 어렵게 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가정을 거쳐서 당당한 어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의식적으로는 부모는 부모이고 나는 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에게서 떠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사례는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홀로 서기가 어려운 부모의 미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 자매님, 먼저 읽어주세요.
테레비 연속극 중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 중 며느리를 괴롭히는 독한 시어머니가 자주 등장한다. 아들 편만 드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이지만 아들에게는 선악이 이를 데 없는 천사 같은 존재인 시어머니를 볼 수 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며느리를 더욱 못살게 닦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테레비 속의 시어머니는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왜 그럴까?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자기 소유물이자 일심동체인 반면 며느리는 아들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는 해방꾼이자 적이기 때문이다.
네, 잘 들으셨나요? 어떠신가요? 공감이 가시나요? 이런 여성 중에는 평소 남편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선생님, 알 것 같아요.
네, 그러신가요?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네. 아들에게서 받으려고 하고 남편에게서 충족하지 못한 관심과 사랑을 아들로부터 확인하려는 마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경계가 무너진 어머니의 모습이죠.
만약에 무뚝뚝하고 자상하지 못한 남편을 둔 아내라면 또는 무시당하고 홀대받으며 사느라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지 못한 아내라면 다정다감하고 설거운 아들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을 대신할 아들을 찾는 아내, 엄마의 모습은 아주 미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남자의 권위를 중시하는 권위적인 가정에서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폭력적이거나 경제적으로 무책임할 때 또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경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리자로 아들에게서 상쇄하고 싶고 보충하려는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에게는
네.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족상담사 보혜는 남편을 대신할 아들을 찾는 어머니와 결속된 아들과의 관계를 공생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체적으로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서로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공생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다음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읽어주세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적절하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경계선이 설정되어 있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는 관계에서 아들은 건강한 남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 어머니가 아들을 선악기에 꽉 쥐고서 성장하기보다는 여전히 아들이기를 바라는 느낌을 전달하기 때문이다.
아들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척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어머니와의 감정적인 우존이 높을수록 아버지와는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다. 아버지는 자기보다
아내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에게 질투를 느낀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위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있을 만한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란 자녀는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버지로부터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배우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건강한 남성상, 또 가장으로서의 무게, 책임, 권위 등을 사실은 잘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미성숙한 부모로 인해서 건강한 결혼 생활에 할 수 없고 또 그 결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사례를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이제 결혼 2년 차인 지영 씨는 요즘 결혼 생활이 힘들다. 지영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특별히 지영 씨를 더 사랑해 주었고 이런 부녀 관계는 다른 언니들뿐만 아니라 엄마까지도 질투를 할 정도였다. 저는 너무나 저에게 잘 해주시는 아버지만 있으면 충분했기에 다른 남자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도 은근히 딸이 결혼해 곁을 떠나기보다는 늘 옆에 있어주기를 바랐다. 지영 씨 역시 결혼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뒤늦게 직장 동료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남편과 살고 보니 오랜 세월 굳어진 각자의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을 맞추는 것도 힘들었고 자신이 남편을 챙겨줘야 한다는 사실도 불편했다. 점차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고 남편의 손이 자기 몸에 닿는 것마저도 기피하게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신자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보면 부부는 서로 많은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네.
부부의 원만하지 않는 결혼 생활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네.
사례의 지영 씨는 오랜 시간 자신의 아버지와 공생관계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정서적 독립을 못하고 의존되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남편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투사해서 결혼 기간 내에 남편에게 아버지를 기대했던 것인 것 같은데요.
네.
오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아버지 사랑을 남편에게 기대한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시는지요? 자매님들은 부모님 중에 혹시 공생관계로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부모님 중 어머니와 공생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버지와 공생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하고도 가정 안에서 공생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수리자매님 어떠신가요? 이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네, 정확히 뭐 공생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가 뭐 집에 큰일 작은 일이 있으면 좀 저랑 많이 의논을 하시고
네.
그리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소리자매님은 어머님이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소리자매님과 의논할 때
네.
마음의 부담이나 힘듦은 없으셨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나이도 그렇게 많진 않았고 또 그리고 집에 큰일 작은 일은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힘들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리야, 엄마가 너 때문에 산다. 너가 우리 가정의 힘이다. 너가 어떻게 좀 해봐라. 뭐 이런 혹시 이런 말 듣고 사셨나요? 얼굴 표정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신가요?
네, 좀 그런 말을 좀 때때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아, 때때로 들으셨어요?
네.
그렇게 들으셨을 때, 예, 소리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뭔가 좀 양가 감정이 들었는데
네.
아, 그 내가 뭔가 집안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이구나. 내가 되게 큰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또 반면에 뭔가 그러기에는 좀 내가 어린 것 같은데 그거를 아, 좀 이런 부담감? 좀 그럼 내가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좀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고 싶을 때 이 가족에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셨나요?
네, 가끔은 좀 네, 도망가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 무게에 나 도망가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내 네.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싶은 마음?
네네. 네.
예.
맞아요.
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 지금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어서.
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셔서.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인 자매님도 혹시 이런 공생관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님들에게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딸이기 전에 엄마에게는 또 남편과 같고
네.
믿고 기댈 수 있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
아버지에게는 예. 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식 중에서도 또 자랑스러운 딸로 또 어떻게 보여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나한테 거는 기대와 바람이 좀 많은 걸로 해서 기대와 지원을 다른 자식들보다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덕에 저의 삶이 생각으로 평탄하고 순탄하게 살았던 것도 있지만
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숨막혔던 적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기대가 높을수록 사실은 또 전폭적인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인 특성상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형제나 자매들이 또 어떤 시기나 또 도움을 못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럴수록 도움을 받는 나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네가 잘 돼야 돼.
네.
네가 성공해야 돼. 너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 돼.
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수인 자매님이 얘기하신 숨이 턱 막히는
네. 네
그런 힘듦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이해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 수인 자매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어떻게 나를 지켜가셨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도 뭐 착한 성격은 아니다 보니 지를 때는 또 확 지르고
네.
적당히들 하라고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연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연령이 아니고 아이 동심적인 아이에게 바라는 기대가 너무 크면은
네.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식의 입장은 고려를 안 하고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부모에게 원망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해 맞아요. 살기 위해서 원망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네.
네, 예, 불평도 했던 거 아주 잘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신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두 분의 나눔 속에 자신의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누구나 일상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는 공생관계의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것들이 가족관계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앞 사례에서 아버지에게 지영 씨는 어쩌면 배우자인 동시에 아내의 대용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버지에게 딸은 아내가 되고 딸에게 아버지는 때로는 남자의 대용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네.
지영 씨 아버지는 딸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특히 남자가 생기면 강하게 화를 내거나 질투를 하는 것이군요.
네.
결혼할 때도 아버지는 은근히 딸이 결혼한 것보다 자신이 옆에 있기를 기대했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딸은 어떨까요?
딸인 지영 씨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죄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남자를 사귀는 것도 결혼 후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과정 자체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오랜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딸에게 원하는 마음, 내면에 있는 거, 또 딸이 아버지에게 의지했던 그런 애착과 집착의 모습이 잘 분별되지 않고요. 이렇게 어떤 문제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은 그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지영 씨 또한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늘 마음속으로 아버지와 남편을 비교하면서 남편에게 왜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냐고 필요 이상으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예. 서로에게 문제와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소리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남편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신자 여러분, 지나치게 의존적인 어머니와 아들,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요, 부모로부터 독립과 분리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선생님.
네.
부모가 자신과 자녀를
네.
객관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건강하지 못한 애착 관계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네.
부모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나 정서적으로 분리된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적절한 경계가 필요한데 부모가 그 역할을 못해주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녀가 부모 품속에서 안전한 것, 편안한 것, 풍요로운 것만 경험한다면 가족 이외의 외부 사회나 현실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부모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혼자 뭔가를 하려 하지 않거나 매우 불안한 채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덩치만 큰 성인 아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틀 바뀐 그 경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경계 밖의 것을 사실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처음 경험하는 거리 두기는 부모나 자녀나 다 불안하고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누가 뭐래도 가정은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부모라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죠. 부모도 아플 수 있고요. 부모인 나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사람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울고 있는 덩치 큰 어린 아이입니다. 어른 아이가 온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 나도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갖고 계셔야 하고 깨달았을 때 변화를 위한 기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어른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나도 모르게 아들과 엄마가 딸과 아버지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공생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달아 알으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우리 먼저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이 외치면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는 북에 계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인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가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홉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민수기 1장을 읽고 나서 아마 성경을 지금 읽으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북조선에서 계신 성도들께서 우리가 들을 때나 아마 좀 이제 낯선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서 사실 읽기도 좀 불편하고 또 듣기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1장을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드는 느낌 솔직하게.
네.
네, 성경이라는 느낌보다는 누구 누구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나와서 계보 같네요.
그래요, 맞아요. 어떤 계보, 뭐 족보 같은 느낌.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이제 그 광야에서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 같은 느낌.
아,
네.
광야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 발걸음. 야, 좋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민수기 1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해요.
아, 네. 민수기라는 성경 제목 뜻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 민수기 할 때 민은 백성민입니다. 그리고 수는 셀수라고 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 바로 민수기라고 해요.
그렇군요. 오늘 민수기 제목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네.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금 1장에 왜 이렇게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에서의 사람 숫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주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총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올 때마다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이런 의미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너무 중요한 사건이니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백성의 수를 세고 백성을 이끌 만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이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네. 잘 읽어보니까 지파 네.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두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두 지파별로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민수기를 처음 읽어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열두 지파가 어떤 지파들이 있는지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우리 두 분이서 여섯 지파씩 한번 말을 해봅시다.
네. 루벤, 시몬,
네.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입니다.
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요.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렇게 이제 열두 지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인구 조사를 할 각 지파의, 지금 이제 열두 지파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열두 지파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들은 이제 나중에 각 지파의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누군가요? 민수기 1장 7절입니다.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네,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나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민수기 2장 3절을 한번 또 볼까요?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네, 여기서 유다 자손의 지휘관, 그러니까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나손이라고 말하죠, 그죠?
네, 그렇네요.
이로 보건대,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1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나중에 군대 지휘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함께 각 지파의 사람의 수를 셉니다. 각 지파별로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네, 민수기 1장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먼저는 지파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파 이름이 다시 언급되고 또 지파의 장정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 지파면 르우벤 지파 이름이 먼저 나오고 계수 대상인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 그리고 르우벤 지파 이름이 다시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46,500명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명수가 사람의 수를 세는 거죠.
네, 그래서 총 몇 명이었나요?
네, 이렇게 각 지파별로 센 총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 근데 이제 이 숫자도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니까 아마 여인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총 사람 인구 숫자는 아마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정도 숫자는 남조선에서도 아마 큰 도시의 인구의 수와 비슷한 숫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3절을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센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센 것이군요.
맞습니다. 싸움에 나갈 사람을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사라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사람을 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라고요?
네.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좀 놀랍고 당황스럽죠. 그죠? 아마 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도 아니 우리가 싸우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싸움이 의아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절대로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맞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치고받고 하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싸움인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에서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 전쟁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즉, 민수기에서 나오는 싸움이 치고받고 하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관건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네,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은 처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 훈련이나 무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 훈련도 안 받았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로보건데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 뭐 군사훈련과 무기가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또 싸우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두 분은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세상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고 혹시 생각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혹시 그때가 언제였는지 혹시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시간을 놓쳐가지고 제가 늦게 깨어나서 교회에 못 나갔는데
네네.
몰라 이러고 하다가 정말 못 나갔어요.
네. 그랬구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게으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는 꼭 나가야지 이러고 또 다음 주에는 시간을 지켜서 꼭 나가곤 지켜서. 했습니다.
네. 이런 것도 또 싸움일 수 있겠네요. 그죠? 자신의 어떤 게으름과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게으름과 안에 싸워야 되는구나. 네, 우리가 일상에서 또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싸움이겠네요. 이런 것들이.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면은요?
네, 저는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이제 욕심이나 어떤 개인적인 것보다는
선택할 때
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이제 여쭤보는 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문제이기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이제 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어찌 보면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하고 있는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러한 비슷한 예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네, 거기까지만
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평생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죠. 그죠? 그렇게 선택할 때 무엇이 삶의 기준이 되는가.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사람이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구나라고 할 때 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야말로 진짜로 민수기에서 말하는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은 온 힘을 다하여 본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지금 제가 이 남조선에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비해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삶의 환경에서 믿음의 선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싸우고 있는데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이야말로 지금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할 때 아마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께서 아마 계수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을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메일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 속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는 말씀인데,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구나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네, 하나님께서,
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아, 그렇고, 혹시 우리 은미자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세상에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고 느낀 혹시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기억나는 게? 뭐 늘 물론 그렇겠지만, 그죠? 사실 네, 뭐, 그런 믿음이 있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제가 찾을 만한 분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나눈다고 할까요?
아, 이야기를 한다. 네.
제가 이렇고 좋네요. 이런데 하나님이 좀 그 사랑과 은혜로 좀 마음을 좀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 아,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도 은미자매 나눔처럼 우리가 세상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는 오늘 이제 각 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군대를 결국에는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어떤 이제 그 시작이라는
시작이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다음 말씀이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저도 사라잼의 나눔에서도 저도 그렇네요. 그죠? 시작이네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또 펼쳐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님, 한 주간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
주